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로켓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에 전개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백악관이 22일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로켓을 시험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올해 39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제는 미사일 대신 정찰위성을 쏘려는 것입니까?
미사일 대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이 정찰위성은 지난해죠. 1월에 노동당 8차 당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통해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한다. 이런 과업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단계의 시험을 북한이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북한의 이런 전략 무기, 시험 발사, 시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난해 1월에 말씀드린 노동당 대회에서의 국방력 강화 계획,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군사 정찰 위성 개발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하고 또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또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난해 제시된 이런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정찰위성도 발사를 하고요. 또 ICBM 시험 발사도 하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북한 양쪽 모두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18일 오전 11시 13분부터 두 차례 일단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동창리고 로켓은 고각으로 발사가 돼서 500km가량 비행을 해서 동해 떨어졌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이 로켓이 이제 최고 고도 550km 그리고 비행 거리는 500km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최고 고도는 밝히지 않고 비행 거리만 500km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희 VOA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VOA를 포함해 한국 언론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이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이 정찰위성에서 촬영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20일 날 이제 담화를 내면서 이 같은 언론 보도 이런 것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 두 가지가 이제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비행 시간, 그러니까 83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장비를 사용했겠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두 발의 운반체를 쌌는데 첫 번째는 신호 송출을 했고 두 번째 운반체는 위성 영상 시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북한은 아마 그 동창리에서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에 앞서서 노동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그 두 발을 쏴서 그 탄두 부분에 아마 그 장비를 실어서 정찰 위성 발사를 시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위성 그 인공위성을 쏴 올리려면 인공위성용 그 로켓을 만들죠. 그래서 로켓을 따로 이제 저 발사를 해서 이걸 쥐고 궤도에 올렸는데 북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아마 그 노동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에다가 탄두 부분에 폭탄을 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용 장비를 심어서 시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올렸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하지만 이 같은 것을 북한이 쏜 것은 이제 노동 미사일 같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주로 그 북한 관측을 레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쏜 게 아니라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고 이것이 네. 이제 계속 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 마 두 개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을 사용해서 정찰 위성을 시험을 했고 한국은 이것이 어쨌거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정찰위성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과 인천 위성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지 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이 정찰위성을 개발하려는 목적 자체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 남측의 핵심 시설을 정찰하고 또 유사시에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인데요. 이번에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북한도 남측의 지역에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군사 위성을 보면요, 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서 가령 북한의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령 갱도에 굴착공사를 하면 거기에 흙을 파놓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들이나 장비가 들락날락하는 것이 그대로 관측되고요. 쉽게 말해서 군사위성을 통해서는 그 위성을 통해서 지상의 자동차 운행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한 말하자면 해상도로서 정보 역량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북한도 이런 맥락에서 정찰 위성을 통해서 이 남측의 시설들을 정찰하고 또 이를 통해서 유사시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이렇게 위성 사진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북한의 의도대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북측의 말하자면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최 기자가 이 북한의 그 촬영이 상당히 그 조악한 수준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해상도가 정찰위성이 보통 0.3m, 4m, 0.5m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영상을 찍었다 그래도 해상도 20m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요새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드는 위성 발사에도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정찰위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낯간지럽다는 거죠.
앞서 북한은 15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고체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고출력 고체 엔진을 시험했다는 것인데요. 그 배경을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북한이 이제 한마디로 그 새로운 미사일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북한 그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 그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140톤 포스 추진력을 가진 고체 연료 발동기, 그러니까 엔진 얘기죠. 엔진의 그 첫 지상 분출 시험을 그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서 이 같은 그 시험을 그 지도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그 발표에서 이제 두 가지가 그 눈에 띕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그 엔진, 북한 말로 하면 발동기 얘기죠. 발동기가 140톤 포스의 추진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이 정도 엔진 추력이면 미국의 그 대표적인 그 ICBM 미니트맨 그 미사일의 그 엔진보다 더 큰 추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노동신문 등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크기가 기존에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화성 17형 ICBM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진 사이즈, 엔진의 크기는 작지만 그 추력은 상당히 강력한 엔진을 개발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고 강력한 그 엔진을 미사일용 엔진을 개발해서 새로운 뭐 ICBM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그 갖고 있는 그 화성 15 또는 화성 17형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냐, 개량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그 이번에 실험한 것이 고체 엔진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ICBM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은 옛 소련 때 만든 건데요. 이것은 그 액체 연료수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쓰려면은 군사용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그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을 움직여야 되죠. 일단 이동을 해서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연료 주입을 하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전부 다 그 정찰 위성을 갖고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그 탐지가 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새로운 고체 연료,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개발해서 훨씬 빨리 이것을 발사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20일 정찰위성에 대한 한국의 평가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5천자 분량의 담화를 냈는데요. 가장 반발한 부분이 바로 이 북한 정찰위성에 대한 평가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요. 주로 한국의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 물론 그 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 보도에 대해 입 가진 것들은 다 헐뜯는 소리들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정찰위성 부분뿐만 아니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개발 완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이나 서방권에서는 북한이 그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직 그런 것을 입증한 바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여정은 담화에서 이번에 걱정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이고 검증을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검증인데 왜 저들이 남의 무기의 신뢰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아주 길게 그 이런 남측 주로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평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시험 발사가 예정한 대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김 부부장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곧 보면 알게 될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이 곧 보게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ICBM을 그러면 이제 고각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쏘겠다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까?
한국과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그 발단이 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재진입 기술 때문입니다. 아, 저희 VOA에도 그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 ICBM을 쐈지만 대부분 그 고각 발사를 했고요. 또 멀리 쏜 경우에도 현지의 그 측량 장비 탐사 장비를 보내서 이것을 정확히 그 계측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재진입 기술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무사히 대기권을 그 들어오는 이 기술이 이제 ICBM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술을 아직 그 입증하지 못했거나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예. 대해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대단히 그 반발하는 그런 그 담화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화에서 지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곧 보면 알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외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북한이 그 ICBM을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각도로 뭐 30도든 45도든 정상 각도로 그 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한이 이 같은 그 담화를 내놓은 다음에 23일이죠.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그 발사했습니다. 네. 두 발이 한 250km, 350km 비행을 해서 이제 동해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 ICBM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이 그 정상 각도를 그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사흘 만에 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그 빈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북한이 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20일 북한이 정상 각도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DPRK is poised to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몇 달간 핵실험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으며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고 말해왔다며 이 정상각도의 ICBM 발사든 핵실험이든 그건 미국이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중대하고 위험하며 심상치 않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괴뢰군 깡패 또는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그야말로 막말 거친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 정부와 정부 간 또는 뭐 외교적인 이런 그 발언으로 볼 때 참 그 다르다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어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사실 북한에서 나오는 고위 당국자들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그 대외 성명이나 담화를 보면 비외교적이고 또 막말식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도 한데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 북한의 관리들은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런 막말을 담화해서 이제 사용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 그 정당성을 좀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반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점잖지 못한 내용으로 성명이나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그만큼 적대감이 깊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좀 돌려서요. 미국의 F-22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에 전개된 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F-22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된 것이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F-22 전투기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세계 최강의 이런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전투기죠. 이런 최근에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시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F-22 전투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그 미국도 한국과 함께 역량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죠. 아울러서 북한에 대한 경고성 기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F-22 이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출동한 것은 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긴장의 수위가 한반도에서 그만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과거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2차 대전 때 전쟁 시 같은 경우 수십 대,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국 전쟁 때도 공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떠서 전쟁을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데, 자, 이 F-22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데 한국에 전개된 것이 뭐 수십 대, 수백 대가 아니고 불과 몇 대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가공할 그런 그 공포성 항공기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F-22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그 세계 최강의 전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의 그 대표적 방산 기업이죠. 그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해서 2006년부터 이제 미 공군에 그 실전 배치된 전투기입니다. 한 대 가격이 3억 달러 이상 된다고 그러고요. 미국의 그 5세대 스텔스,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속도가 마하 2, 그리고 항속거리가 3,000km 이상 나가는 상당한 그 전투기인데요. 아마 그 스텔스 기능은 다른 전투기, 미국의 그 F-35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F-35는 한국에도 이미 팔았고요. 그 네. 이스라엘 또 유럽에도 이제 미국이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F-22는 미국이 동맹국에는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전투기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전투력, 그 능력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 F-22가 어느 정도 그 강력하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F-22가 그 처음 개발되고 2006년에 미국 사람들도 이것이 그 어느 정도 그 강력한지 그 모의 전투 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뭐 미사일이나 그 기관포를 쏘는 게 아니고 모의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F-22가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던 F-15, F-16 이런 그 기존 전투기들하고 모의 공중전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F-22 한 대가 그 F-15, F-16 144대를 격추하고 본인은 한 번도 격추되지 않은 이런 기록을 낳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야말로 이것은 그 기존 전투기를 모두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 세계 최강의 그 전투력을 가진 전투기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하네요. 자, 이번에 F-22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에 전개된 것이 지난달 열렸던 미한안보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또 예. 같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하거나 또는 상시 배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해 들어서 특별히 또 급증을 하고 또 북한이 이제 핵 무력 그 법제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위협의 강도를 계속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제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확고한 말하자면 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각의 이런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전략 자산의 전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 국방장관들이 SCM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억지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어떠한 도발에도 여기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은 22일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gner is searching around the world for arms suppliers to support its military operations in Ukraine. Today we can confirm that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이 민간 용병 회사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다. 이것이 좀 뭐 다른 보도하고는 좀 다른 이제 새로운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에 넘긴 무기가 이런 것이다. 보병용 로켓하고 미사일이다. 이렇게
예.
이제 미국이 파악하고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병용 로켓 그리고 미사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과다하게 사용해서 러시아 측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달에 그 이 무기들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앞서서 미국 측에서 나온 그 발언들 또는 보도들 북한이 이제 전달했다거나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정황이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난달이죠. 11월 달에 인도한 것이 파악된 것으로 미국은 그렇게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과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발표를 부인을 했는데요. 북한은 뭐 특별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 미국 정부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언론 보도 그리고 백악관이 이제 이것을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러시아의 그 민간 용병 회사죠. 그 바그너 그룹이 그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소문이다. 억측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을 했고요. 북한도 그 백악관 발표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이 그 전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그 철도를 이용해서 러시아에게 무기를 그 제공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당국이 황당무계한 모략이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그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미국의 그 발표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된 무기의 종류, 보병용 로켓, 미사일 이렇게 그 적시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일본 도쿄신문도 철도를 이용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그 개설되어 있는 철도를 이용해서 전달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러시아 측 발표를 보면 앞서 그 무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과거 그 러시아가 북한에 그 인력을 그 수입해서 전후 복구를 하겠다 이런 보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보면 아마 그 미국과 그 일본의 이 같은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북한의 무기 수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그러면 또 어떤 형태로든 제재 조치가 좀 따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그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 무기 거래를 그 비판을 했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그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수출하는 것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고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대주는 것 이것을 그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아마 그 모종의 그 조치 제재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 이제 최근 북한에 이 지금 무기 공급 말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추진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발사한 거고요. 예. 최근에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의 비공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떠한 조치도 결정이 나지 못했는데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계속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일단은 결의안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의장 성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예.
의장 성명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상임 이사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다수결의 말하자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그 맥락에서 이제 의장 성명을 결의한 다음으로 강한 의사표시인 것이죠. 이것을
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이제 시간도 지난 시점에 미국이 이것을 또 추진하고 있는 이런 맥락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한번 부각시켜보려는 그래서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하고 찬성했던 이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핵실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올 초부터 핵실험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7차 핵실험 그러면 이제 금년도 다 갔는데요. 2023년 그 계획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올 3월부터 한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그 핵실험장 그 갱도복구를 해서 5월에는 다 그 핵실험 준비를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6, 7개월 동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왜 북한이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지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동북아 상황에 안 좋은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아마 의사 표현을 했고 북한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이 하나 해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의 뒷감당력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얻어야 되는 거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치를 대가는 많고 얻는 것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뒷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 얘기가 맞든 간에 어쨌든 핵실험 문제는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이 정찰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 소식, 또 미국의 F-22 전투기를 한국에 전개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 주인공이 된 여성 관련 소식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화제의 여성들, 여성, 그리고 FIFA 여성 월드컵입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 유독 굵직한 화제의 여성 뉴스가 많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됐는지 알아보고요. 영어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낱말 사전에 여성의 정에 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경기를 끝으로 한 달 넘게 열렸던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여성 월드컵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에 뉴스를 장식한 화제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리 천정을 깨고 여성으로서 법조계, 학계 또 언론계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지도력을 보여준 인물 소식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 여성부터 알아보죠.
네. 자, 화제의 주인공이 된 두 여성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두 흑인입니다. 네.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씨, 그리고 데이나 더글러스 씨입니다.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흑인 여성 판사입니다.
아, 두 사람 다 나이가 젊다고 하던데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먼저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입니다. 41살인데요.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 잭슨 태생인데 앞서 미 동부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지난 12일에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게 언젠가요?
지난 6월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올해 의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던 12일에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에 대한 인준안이 53대 35로 통과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12월 13일 기준으로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 후보 가운데 96명을 인준했습니다. 이 가운데
네.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유색 인종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법원에 더 큰 다양성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에 대한 민주당 측 평가는 어떤가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인준 표결에 앞서서 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는 우리 법원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많은 바이든 대통령 지명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전에 가능한 더 많은 후보자를 인준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인준 청문회 당시에 공화당 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부 공화당 의원은요.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가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그 변호사 시험 개정안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네.
법조계의 인종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주의 변호사 시험을 변경하자는 그런 제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는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번 그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서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지명자는 앞으로 다음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일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가 주 대법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연방순회 항소법원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네.
미국 법원 체계를 좀 이해하면 이 여성들이 화제가 되는 이유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모든 주가 대법원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말고 주마다 대법원이 있습니다. 주에
네.
따라서 뭐 2심제인 경우도 있고 3심제인 경우도 있는데요. 주 대법원의 판사는 5명에서 9명까지로 다양합니다.
네.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2019년부터 일했는데요. 이번에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은 곳은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 있는 제3순회 항소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주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연방법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미국 연방법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국의 연방법원은요, 그게 연방대법원, 그리고 전국에 설치된 94개의 연방지방법원, 그리고 13개의 연방항소법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3조에 의해서 미국의 유일한 최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 1명이 있고요. 대법관 8명,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상원의 그 조언과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임기는 종신제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심 법원인 13개의 연방항소법원은 11개 지구의 순회법원, 또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항소법원, 또 연방순회 항소법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연방지방법원은 어떤가요?
연방 수준에서 지방법원은요, 일반적 관할권을 갖고 있는 1심 법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각 연방지방법원은 파산법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1심 법원으로서 여러 개의 특별법원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94개 지역을 나눠서 각 지역에 연방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 한 개씩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구가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재판구가 있고요. 일리노이주에는 3개, 위스콘신주는 2개, 이렇게 인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 사건의 취급 건수에 따라서 다양해집니다.
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안에 집권당 성향 판사들을 연방법원에 임명하는 걸 또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이었죠?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를
미국의 첫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여성 누군가요?
예. 자, 두 번째 흑인 여성 판사 데이나 더글러스 씨입니다.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에 있는 제5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첫 흑인 여성 판사인데요. 지난 13일에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올해 나이가 47입니다. 더글러스 판사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신인데요. 법률자문회사에서 변호사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일을 했고요. 2019년부터 뉴올리언즈에서 연방 치안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네.
이 더글라스 판사의 인준안은 65대 31로 통과했고요. 지난 16일 취임했습니다.
네. 자, 화제 여성도 계속 살펴보죠.
네.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처음으로 여성 편집국장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언론인인 엠마 터커인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창간 133년 역사 만에 여성이 편집국의 수장이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소셜미디어가 등장한 후에요. 미국의 언론 매체가 이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
이 엠마 터커 씨를 영입한 배경도 이와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터커 씨는 현재 영국 썬데이 타임즈의 편집장입니다. 내년부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주 중요한 성장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되는 건데요.
네.
터커 씨가 이 썬데이 타임즈에 있는 동안에 디지털 독자 층이 두 배 이상 늘었답니다. 구독자 수를 2019년 말 기준으로 32만 건에서 올해 9월 말까지 45만 건으로 올려나는 겁니다.
네. 자, 엠마 터커 씨 어떤 사람인가요?
터커 씨는 1989년에 영국 명문대입니다. 옥스퍼드대에서 정치, 철학, 경제, 융합학부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 본사가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입사를 해서 정치와 경제 부문 보도를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 베를린 등에서 특파원을 거쳤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주말판 국장이 됐습니다. 썬데이 타임스 국장 직전에는 타임스에서 또 부국장도 했는데요. 결혼해서 슬하에 세 아들을 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 화제 여성들 네 번째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적 명문사학이죠. 하버드대학에서 흑인 여성이 총장 자리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2살 나이에 IT계 여성 클로딘 게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1636년에 하버드가 문을 연 이래 386년 역사 속에 흑인으로서는 첫 번째 총장이고요.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네.
게이 총장은 1970년 미국 뉴욕의 IT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명문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공부했고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를 거쳐서 하버드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성이네요.
네. 캠브리지 사전이 이 우먼, 여성에 대한 기본 정의를 성인, 여성, 인간으로 이렇게 두면서도 두 번째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성으로서 자신을 식별하는 성인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겁니다.
네.
캠브리지 사전 대변인은 여성에 관한 이 두 번째 정의가 들어간 시기는 지난 10월이었다고 CNN 방송에 말했는데요.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보수 논평가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요. 또 우익 언론 매체에 의해서 다뤄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답니다.
네. 이 여성의 정의 올해 자주 등장하는 화두였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와 추세 때문인 것 같나요?
맞습니다. 캠브리지 사전 대변인은 그 여성의 정의가 최근 몇 년간의 문화 전쟁의 또 다른 영역이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전의 새로운 정의를 정치적 성명으로 보는 등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런 변화는 특정 단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사전은 어떤가요?
CNN은 다른 사전들도 수년에 걸쳐서 성별과 또 성별 정체성에 관한 용어를 비슷하게 변경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2020 메리엄 웨스터 사전은 여성의 정의를 남성과 반대되는 성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기존 여성에 대한 정의에 추가를 했습니다.
생물학적 정의에 더해서 여성에 관한 정의가 추가되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의 인준청문회에서 이 마샤 블랙번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했던 그 질문과 답을 떠올리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치권에서 여성의 정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자, 당시 블랙번 의원은 여성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잭슨 지명자한테 물었고요. 잭슨 지명자는 자신은 생물학자가 아니므로 이 맥락에서 여성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블랙번 의원이 당신이 여성이 무엇인지와 같은 그런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나에게 직접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듣고 있는 진보적인 교육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수영대회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선수가 경쟁하도록 허용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 경쟁하고 또 승리하기를 희망하는 소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여성 월드컵 대회입니다. 중동 국가 카타르에서 열렸던 2022 FIFA 월드컵 대회 폐막식이 지난 18일 치러지면서 공식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폐막식 전날인 17일에 국제축구연맹이 여성 월드컵 경기를 장려하는 행보를 보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FIFA가 여성 월드컵 대회를 월드컵 공식 일정에 추가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네,
잔니 안판티노 FIFA 회장은 월드컵 발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얘기라서요.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FIFA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고 내년 7월부터 한 달간 열리는 2023 여자 월드컵에서 출전팀이 사용할 29개 베이스캠프를 공개했는데
네.
내년 대회부터는 참가국이 24개 나라에서 32개 나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올해 남자 월드컵에 맞먹는 규모가 되는데요. 최신 훈련 시설 등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로 12월 화제가 된 여성들 뉴스로 살펴봤고요. 캠브리지 사전이 여성의 정의를 추가했다는 내용, 국제축구연맹이 여자 월드컵 경기를 장려하고 있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눈치 보이다, 조심스럽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마음 상태, 눈치가 보인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Why are you whispering?
I feel like I'm walking on eggshells when David is around. He complained about me to the boss that I'm too loud and he couldn't focus.
Stop walking on eggshells. That's not right. This is your office too. John이 속삭이며 인사를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Why are you whispering?
왜 속삭이세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eggshells.
나는 계란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계란 위를 걷는다, 조심스럽다, 눈치가 보인다, 이런 표현입니다.
He complained about me to the boss that I'm too loud and he couldn't focus.
그는 보스에게 내가 시끄러워 집중하기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Stop walking on eggshells.
계란 위를 걷지 마세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눈치 본다는 것을 영어로는
walking on eggshells.
이번에는 얼음 위를 걷는다.
Walking on thin ice.
살 얼음판 위를 걷는다. 아슬아슬한 상태.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태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s your business?
Not good. I couldn't pay the rent this month.
Sorry to hear that.
My landlord can terminate my lease now. I'm walking on thin ice every day.
제가 잔에게 사업이 어떤지 물었더니 이번 달 임대료도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지금이라도 종료시킬 수 있다며?
I'm walking on thin ice every day.
나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눈치 본다는 것을 영어로는
walking on eggshells.
살얼음판을 걷는다.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walking on thin ice.
그러면
walking on air.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pay the rent?
Yes and no. My landlord gave me free rent until the end of this year.
That's great.
I feel like I'm walking on air. When I heard the news from my brother, I had to pinch myself.
제가 임대료를 냈냐는 질문에 건물주가 이번 12월까지 임대료를 무료로 해주었다고 잔이 대답을 하면서
I feel like I'm walking on air.
나는 공기를 걷는 기분입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는 표현이죠.
I feel so happy. I feel like I'm walking on air.
그럼 눈치가 보여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eggshells.
이 표현 대화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David here?
Why are you whispering?
I feel like I'm walking on eggshells when David is around. He complained about me to the boss that I'm too loud and he couldn't focus.
Stop walking on eggshells. That's not right. This is your office too.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눈치가 보여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eggshells.
매일매일이 위태로워요.
I'm walking on thin ice every day.
기분이 너무 좋아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air.
Walking 어떤 것에 위를 걷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